자리 앉으시고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22페이지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오늘날을 따라갔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엘의 메실 곁에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느라 네버드가 암나귀들의 옛날을 놓았으나 내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순이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내가 내게는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함께 있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확신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세 번씩이나 사인을 주시면서 네가 왕이 될 것에 대해서 확신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확신 갖고 일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의 궁극적인 목적은 99% 순종이 아니라 100% 순종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지난주에는 오늘 본문을 미시적으로 봤다고 한다면 오늘은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거시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무엘 상하 전체를 통틀어서 아마 가장 중요한 장이 오늘 장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로 이어지는 이 역사서 전체의 그 흐름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오늘 사무엘서 전체 중에 제일 중요한 장이 바로 이 사무엘 10장입니다. 왜냐하면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시대가 사사 시대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죠. 그런데 그 요구하던 것이 드디어 이제 사무엘 상하에서 처음으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성취가 되는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열왕기 상하라 역대 상하에서는 그 세워진 왕들이 어떤 행적들을 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오늘은 거시적 관점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메시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신분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도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왕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을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은 장면인데 그래서 세 가지 징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확신 갖기를 원하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이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왕적인 권세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는 왕이 됐지만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20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증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어떤 분들은 이것을 보고 사울이 겸손해서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세 번씩이나 징표를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확신 갖기를 원하셨는데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자신 없어 하는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왕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적인 권세를 행사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살구로 말미암아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뭘 삼으셨다고 말합니까? 나라와 제사장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이 바실레이아는 그냥 나라가 아니라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왕국이에요. 근데 과거 고대 시대에는 왕이 곧 나라였습니다. 루이 14세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짐이 곧 국가이니라.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약간 논란은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그랬습니다. 왕이 곧 국가였습니다. 나라였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거를 나라로 번역하지 않고 왕과 제사장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우리를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뒤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땅에서 무슨 노릇? 왕 노릇하리로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무슨 노릇한다 이렇게 말하면 약간 이게 아닌데 그런 행세를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뉘앙스가. 근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바실리오라고 하는데 바실레이아에서 나온다네요. 왕이 다스리는 걸 가리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왕으로 다스린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이게 미래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래형. 그러면 이게 지금은 우리가 아니라는 말인가? 지금은 왕노릇 하는 게 아니구나. 미래에 계시록에 보면은 천년 왕국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고 그랬으니까 아 그때 가서 왕노릇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미래형으로 나와 있지만 이 부분은 현재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부분을 신약에 와서 다시 풀어서 다시 쓴 거예요. 옮겨 쓴 거예요. 구약에 있는 내용을 다시 풀어서 쓴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구약의 히브리어에는 이게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 수준을 믿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구약 히브리어에서는 시제가 미래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료형, 미완료형만 있습니다. 아시겠죠? 미완료형은 완료가 안 된 거예요. 근데 헬라어에는 완료, 미완료가 없고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그러면은 미완료형을 헬라어로 바꿀 때 미완료형이 없기 때문에 무슨 시제로 바꿔야 됩니까? 당연히 미래형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완료형이 정확히 말해서 미래형은 아니에요. 미완료형의 의미는 뭐냐 하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고 계속 반복되는 거를 가리킵니다. 미래까지 계속 반복되는 건. 근데 가장 알맞은 시제를 찾는다고 하면 미래형이에요. 그래서 미래형으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미래형으로 썼지만 미완료형으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왕노릇 하리로다 앞으로 우리가 왕노릇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왕과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왕노릇을 하고 있어야 되고 있는 중이고 미래에도 계속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는 나라와 제사장들을 뭐라고 그래요? 삼으셨으니, 여기 과거형입니다. 과거형인데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미래형이면 이미 왕과 제사장이 되었는데 왕노릇을 하는 것은 저 미래라고 하면 이 공백이 생기잖아요. 왕으로 세워놓고 왕노릇도 못하는 왕 세워서 뭐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노릇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기서도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대단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뭐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구약에서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왕 가운데에서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 없었어요. 정확히 분리되는 직분이었습니다. 근데 구약에 딱 한 명이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어요. 멜기세덱이었어요. 멜기세덱. 멜기세덱이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죠. 그렇죠? 예.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왕 같은 존재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왕이에요, 왕.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왕의 신분을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삼아주셨고 왕적인 권세를 행사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꼭 사울과 같은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전히 담대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냥 왕이 아니라 그냥 거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되면 이 왕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까? 왕 중에 그런 왕 보셨어요? 아무리 작은 왕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가난한 왕이라고 하더라도요, 왕은 그런 걱정 안 해요. 왕이 그런 걱정한다 그러면 이미 왕국이 아닙니다. 이미 왕이 아니에요. 그렇죠? 왕은 어떻게든 백성들이 먹고 살립니다. 왕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왕이 걱정하는 것은 나라 전체를 걱정하고 백성을 걱정하고 이게 왕이 할 일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앞날을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왕적인 신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거지처럼 살아가요. 거지가 그러잖아요. 하루하루 걱정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왕으로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을 망각합니다. 늘 거지처럼 살아가요. 여러분, 신분이 바뀐다라고 하는 말은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시각이 바뀌는 거. 그렇죠? 어떤 시각이 바뀌냐, 어떻게 시각이 바뀌냐면 왕의 시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땅을 보는 거. 이게 왕의 시각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각은 땅에서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땅을 봐야 돼요. 제가 예전에 에베소서 그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얘기가 교회가 만물 위에 있다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시각은 땅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땅을 보는 존재들이에요. 왕의 시각입니다. 왕의 시각.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옛날 역사를 보게 되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어느 나라든지 그 대리청정이라든지 수렴청정 같은 섭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섭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왕이 어리거나 왕이 병에 들었거나 이러면 어머니라든지 할머니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대신 통치 대리 통치자가 대신 이렇게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 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섭정할 때를 보게 되면 국력이 쇠퇴해집니다. 섭정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나라가 어지러워지고요. 그렇죠? 막 엉망이 돼버립니다. 버젓이 왕이 있는데 그 왕은 왕의 행사를 전혀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냥 이름만 왕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사탄이 대신 섭정하고 있어요. 사탄이 대신 대리청정하고 있습니다. 유명무실해요.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냥 사탄이 그냥 이렇게 뭐 사탄이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둡니다. 이걸 조금 더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비선실세에게 국정농단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 왕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사탄이라고 하는 비선실세에게 나의 영역에 그 국정농단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왕의 신분으로 세우셨습니다. 왕의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되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두 번째, 우리의 신분이 왕이지만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은 어떤 왕이냐? 왕이긴 왕이지만 하나님을 철저히 왕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왕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왕으로 섬기고 순종하는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때야지만 왕의 권세를 온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왕이에요. 왕의 신분입니다. 왕이지만 하나님의 왕으로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이게 약간 역설적인 신분입니다. 역설적인 신분. 그렇게 왕으로 모셔야 나의 왕의 권세가 발휘가 되는 겁니다.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단순히 왕을 세웠기 때문만 세웠기 때문에만 이게 중요한 장이 아니라 왕을 세우는데 이 왕이 어떤 왕이 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도 더 중요한 장입니다. 이 본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을 한번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에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뭐라고 말해요? 뭘 삼았대요? 지도자. 백성들은 뭘 요구했습니까? 왕을 요구했어요. 근데 여기는 히브리어로 나기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왕하면 멜레크거든요. 멜레크. 근데 나기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물론 이게 왕이에요. 왕을 세우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도자를 세운다고 말했어요. 왕이라고 그러지 않고 지도자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게 뭐냐면 왕으로 세움받지만 실질적인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왕으로 세움받지만 실질적인 왕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단어 하나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점을 또 볼 수 있는 구절이 또 다른 구절이 있는데 사무엘상 9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게 잘 캐치가 안 되는데 이 다스리다라고 하는 단어도 히브리어로 보면은 원래 왕이 다스리는 것은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왕이 멜레크라고 그랬잖아요. 멜레크, 말라크. 이게 자음은 똑같은데 모음만 바뀌어요. 이게 명사고 동사입니다.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왕이 다스리는 거예요. 여기에 쓰이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아찌르라고 하는 단어. 아찌르. 다른 단어예요. 굉장히 특이한 단어인데 원래 의미가 뭐 제한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넓게 봐서 다스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정확히 왕이 다스리다라고 말할 때는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아찌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으로 삼지만 실제 왕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왕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왕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주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서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주제입니다. 사사기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 그 이야기는 뭐 기드온의 300용사 아니면 뭐 삼손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 알고 있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정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사사기 9장에 나와 있는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요. 사사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 그 구절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왕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왕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왕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거. 이게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주제예요. 열왕기서, 역대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 후기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전체에 흐르는 주제도 여호와가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장에서 주어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겁니다. 왕을 세우지만 그 왕은 하나님의 왕임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왕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사인을 주시고 나서 확신을 갖게 만드시는데 그 징표를 주고 나서 이 징조가 이루어지면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시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죠?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일은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7절에 기회를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내 손이 발견하는 것을 행하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의미는 손으로 치라 라고 하는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전쟁을 의미하는 것인데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문맥을 보게 되면 블레셋을 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명령이에요. 왕으로 임명되면 징조가 보여지면 행해지면 이게 그 블레셋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증거를 제가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오늘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8절에 보면 이 8절에 있는 내용이 사무엘상 13장에 나와 있는 블레셋을 치는 사건을 연상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연관되는 거예요. 이 블레셋을 치라는 겁니다.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지난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면 사무엘상 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 보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지도자로 삼으라.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그가 내 백성을 어디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게 지금 사울을 세우는 첫 번째 목적이에요.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하는 것. 그렇죠? 세 번째 보면 사무엘상 10장 5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기브아예요. 기브아. 기브아를 산으로 번역한 겁니다. 근데 산으로 번역하면 안 되고 사실은 기브아라고 하는 지명이 있기 때문에 기브아라고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대전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해야 됩니까? 대전은 대전이죠. 근데 큰 대자에 밭전자를 쓰니까 영어로 번역할 때 큰 밭이다 이렇게 번역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기브아입니다. 그래서 ESV나 NIV 성경에서는 기브아 of God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그냥 힐 of God이라고 번역하는 그런 성경들도 있습니다. 둘 다 맞아요.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기브아예요. 특별히 하나님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기브아입니다. 기브아는 사울이 살던 고향입니다. 태어난 고향이에요. 사울이 태어나고 자라던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뭐가 있다고 그럽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주둔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불법 점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사울이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나면서 보고 자랐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국가의 슬픈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을 지금 기름 부으면서 특별하게도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라고 언급한 이유가 왜 그래요? 아까 보면 여러 가지 문맥을 봤을 때 사울 왕이 왕이 됐을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치는 겁니다. 블레셋을 치는 겁니다. 왕이 돼서가 아니라 사실은 왕이 되기 전인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를 보게 되면 여러분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게 되면 고대 근동에서 나라를 새로 세울 때에 이 왕을 세우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지명하고 증명하고 임명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당해요. 그리고 선택받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하여 증명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다 인정을 하게 되면 임명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게 이제 지명, 증명, 임명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게 다윗에게도 똑같이 일어났어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지명당했어요. 지명.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렸습니다. 그로 백성들이 다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증명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임명 과정이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도 똑같은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지명하고 증명하는 과정이 뭐냐? 블레셋을 치는 거였어요. 그리고 임명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나중에 사무엘상 11장을 보게 되면 그래서 왕으로 임명받고 난 다음에 암몬 자손을 치게 되는데 여러분 11장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10장에서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권세를 제대로 활용하게 행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11장을 보게 되면 암몬 자손을 치고 나서야 드디어 길갈에서 나라를 세우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제서야 이 증명 과정을 나중에 거치게 된 겁니다. 원래는 먼저 블레셋을 쳤어야 됐습니다. 게다가 사무엘상 10장을 보게 되면 진짜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불순종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번제를 드리게 되고 결국 블레셋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합니다. 완전히 진멸하지 못하게 됩니다.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는 왕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왕임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순종할 때에만 그 왕의 권세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아멘이 적으신데 예.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그분께 철저하게 순종할 때에만이 우리의 왕적인 권세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왕의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영역들이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이웃에서도 그렇고 열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들의 그 영역을 불법 점거하고 있어요.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영역, 우리의 직장이라고 하는 영역, 우리의 사회 아니면은 열방이라고 하는 영역 가운데 블레셋이 불법 점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왕적 권세로 쫓아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때에만이 우리의 왕적인 권세가 온전히 회복되고 그때에만이 온전하게 우리가 그 잃어버렸던 땅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역이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열방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영역들 가운데 우리의 왕적인 권세를 행사해야 됩니다. 회복돼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한 분이 지난주와 지난주 2주간에 걸쳐서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 자랑이 될까봐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저한테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두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작년에 땡스기빙 때 그 땡스기빙 전에 가정 예배를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분이 제 설교를 듣고서 올 초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대요. 5분 동안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처음에는 아이들이랑 이렇게 소통이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방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문 꼭 잠그고 뭐 안 열어주고 들어가면은 뭐 보던 거 딱 덮고 뭐 이렇게 단절이 되어 있었었는데 힘들지만 하여튼 순종을 했대요. 그래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 훈련학교 하면서 기도를 딱 돌파하고 지금은 너무 좋아졌대요. 가정의 회복된 모습을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요. 제가 그분께 더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했는데 한 분이라도 순종하신 분이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네. 여러분 제가 그때 설교를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아십니까? 네? 제가 그 가정 예배에 대해서요. 한국어, 영어 서적 포함해서 한 10권 정도 새로 사가지고 다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벼르고 벼르고 했던 설교예요. 제가 얼마나 준비했겠습니까? 근데 한 명도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 저 혼자 생고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분이라도 순종해 준 거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렇게 순종하니까 가정에서 영적인, 가정에서 왕적인 권세가 회복되는 겁니다. 몸소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요, 끝까지 순종을 안 해요. 앞에서 떠들어라. 끝까지 내가 왕으로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직장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영역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 절대로 왕의 권세를 찾지 못합니다. 회복이 안 돼요. 되십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왕적 권세가 회복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순종할 때에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 왕의 권세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요즘 너무 행복하다고 간증하는데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부러워 죽겠어.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떠들더라도요, 안 변하시는 분들은 안 변하더라고요. 진짜 안 변해요. 어떻게 그렇게 안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변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순종해야 왕의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순종해야 왕의 권세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의 설교 중에서, 설교의 그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설교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 단골 메뉴가 뭔지 아십니까? 설교 주제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랑도 있고 섬김도 있고 봉사도 있고 전도도 있고 선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은 설교 단골 메뉴가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 기도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다른 것들도 많이 하지만 기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잘 듣고 보다 보면은 마지막 가서 항상 기도로 끝나요. 선교로 막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면 항상 기도로 끝나. 결론은 기도예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왕의 권세를 되찾을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학기에 기도훈련학교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의 세계가 열리고 기도의 힘을 얻고 막 기도하시는 그 열정들이 생겨나고 하신 분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안 변하시는 분들은요, 지독하게도 안 변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안 변할 수가 있는지. 진짜 안 변해요.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수료시키려고가 아니라 기도하게 만들려고 수료 안 되시는 분들 조건부 수료라고 그러면서 기도에 나오라고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도 말했는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절대 안 합니다. 그렇죠? 절대 안 움직여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목에 칼이 돌아도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하라는 대로 순종하시는 분들은 영의 세계가 열리고 왕의 권세를 되찾습니다. 경험 많이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힘들어요. 기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가정예배 드리는 거 처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쌓이고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탄력을 받아서 거기에 권세의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 권세를 되찾고 싶다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때만이 왕적인 권세를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왕의 권세를 행사해야 됩니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블레셋이 점거하고 있는, 불법 점거하고 있는 그 영역들을 다시 되찾아와야 됩니다. 그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사탄을 쫓아내야 돼요. 어떻게 그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느냐?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철저하게 순종할 때 그 온전히 왕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왕이신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발 여러분 좀 변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왕의 권세를 회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